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 각종 정보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에서는요, 2030 세대 중심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투자도 많이 하고요.
네.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요.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 사실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주식 시장을 향해 굉장히 뜨겁게, 관심이 생기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은 6월 코스피 거래 대금은 약 160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달, 그러니까 5월이죠. 일평균 거래 대금이 13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셈이죠.
네.
한국의 코스피가 3천을 넘는 게 좀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쵸.
그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방송에서 관련해서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진즉에 3천을 넘었는데, 최근에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 덕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였던 3,249포인트를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초반만 해도 주식이고 뭐고 급락을 했었죠. 떨어졌다가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더 이러는 거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네. 또 다른 원인을 지목하려 하고 있어요.
네.
앞서서 이제 코너를 진행할 때 이제 진행자께서 이제 한때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낌새가 나타나자
네.
다시 그 가상화폐에 투자됐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과 자산 급락을 겪은 이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다시 자금을 가지고 유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라는 게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여기에 투자했다가 돈을 좀 잃고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예.
이게 증시가 활성화된다는 게 그냥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좀 나온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증시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비투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빚을 낸 상황인데
네.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만큼. 또 만약 이자를 낼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은 다시 주식을 되팔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하락해서 주식시장 자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20, 30대 젊은층 같은 경우는 모아놓은 자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예.
비투족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말 기준 전체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05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0.1% 늘었습니다.
네.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이제 북한 말로는 미누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에도 이 통장이 다 있죠. 이제 금융기관이 정한 한도 내 금액 내에서 일정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 통장을 말해요.
예.
잔액이 없어도 일단 돈을 쓰고 난 뒤에 차후 갚으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이용과 그리고 상환이 자유로워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 20, 30대의 이 미누스 통장은 이 잔액을 보면요. 각각 19억 달러, 113억 달러를 기록해 20대는 1년 사이에 37.5% 늘었고 30대는 14.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투족 젊은이들은 만약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금리가 인상이 되면 빚이 늘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네.
되면은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2030 세대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또 2030의 연쇄 신용 저하까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기준금리가 또 낮았고, 그 기준금리는 사실 좀 오랫동안 저금리로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2030 세대의 채무와 이자 부담 증가 등이 금융 부실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네.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제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청년층의 대출 상환 능력 악화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청년층 전용 금융상품 지원 등 중장기적으로 이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청년들이 왜 위험 추구 자산을 몰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젊은 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부분 일자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젊은 층의 투자로 인해서 뭐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그 자산시장의 하나 또 꼽자면 부동산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죠?
네. 우선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청약이 곧 진행이 됩니다.
네.
3기 신도시는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많게는 수만 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요. 현재 경기도 하남, 남양주, 그리고 고양시 등 네. 서울 근처 지역이 그 대상이고요.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도 다음 달에 아파트 1,5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인천 계양에 이어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위례 성남 복정 그리고 의왕 청계 등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3만 200채에 이르는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3만 명 이상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주택 공급에 나서는 배경을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잖아요.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특히 젊은 층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 좀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집값을 올리려는 소위 투기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집값을 잡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였어요.
네.
현 정부가 그런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이들이 새롭게 이제 집을 구매하는 게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간 이제 전문가들이 강조해왔던 공급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좀 이런 부분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투기 세력과 전쟁을 했지만 집값은 또 반대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 컸거든요. 이제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또 한 번 기대가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사실 서울의 유동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예.
그럼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도 공급이 좀 돼야 될 텐데
네.
공급이 좀 될까요?
일단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 과밀로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땅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쉽진 않겠죠.
그렇죠.
서울시는 이제 기존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걸 통해서 이제 새로 짓는 사업을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기존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면 안전등급 D 이하가 나와야 돼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기준을 그동안 통과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 용역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안전진단을 그동안 검사했는데 대부분 이제 D 이상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워낙 좀 사업 관련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네.
이 기준을 좀 서울시 쪽에서 어느 정도 완화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법안이 현재 지금 제출됐고요. 일부는 통과되면서
네.
좀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 규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나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비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재개발은 쉽게 말해서 기존의 한 동네 전체를 정비해서 기존 뭐 전선, 수도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하고요.
네.
또 그렇게 이제 마무리된 토지 위에 이제 관련 주택을 짓는 게 이제 재개발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좀 노후화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네. 때 해당 건물을 좀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짓는 걸 말합니다.
차이가 있네요.
네. 서울시는 이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총 24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특히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2025년까지 이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남았는데 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네.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서울에서는 이제 한 아파트 단지가 약 한 500세대 정도만 돼도 좀 많다, 뭐 적지 않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만 호면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결국 3기 신도시로 23만 호 그리고 서울에서는 24만 호 총 주택 47만 호가 수년 안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뭐 그렇게 되면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집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지만 또 이걸 투기 세력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예. 기준 완화해 준다고 했다면 실제로 관련 사업이 결정된 곳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네. 위해서 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대림 가락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에 대해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것은 1985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예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7개동 총 이제 15층 480가구 규모인데요.
네.
준공이 된다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3% 이하, 해발고도 129m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929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두 배 정도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층수마다 각 면적이 있잖아요. 이 면적의 규모를 더욱더 이제 넓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네.
고도 제한만 없다면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해당 주택의 규모를 더욱더 늘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같은 땅 위에 더 높게 넓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역 필요 시설인 이제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과 공영 주차장 등 공공 시설도 도입되고요.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 이계소 계획 등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거듭나고. 또 이제 방역 연접부 근린 생활시설 배치와 지하철 출구 연결을 통해 가지고 마촌로변 가로 활성화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주택의 경우에는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30년 네. 이상이 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쵸.
주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은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식이 좀 계속해서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네.
이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린 뭐 환경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보존하자 이런 좀 기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서울시장이 좀 바뀌고 나서 이런 기조들과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워낙 또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지금 좀 이런 사업에 도입이 돼가지고 현재 좀 이 재건축에 수정 가결이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뉴스들을 쭉 듣다 보니까 김원규 기자도 30대시고 저도
맞습니다.
30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 좀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가끔씩 하고는 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하면 할수록
네.
더 어렵고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투자했을 때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뭐 당연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 지금 그동안 이제 이런 주식시장 뭐 자본시장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나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전반적인 어떤 활성화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20, 30대들이 그동안 이제 집을 또 못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내 자산은 어느 정도 이걸 통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을 좀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기업 들이 그만큼 또 이제 투자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
그렇죠.
그 자본금을 통해서 더 새로운 개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조금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걸 적절히 좀 위험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 공급 문제까지 한국 경제의 주요 분야, 중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